우리는 야곱의 인생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이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야곱이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곱 개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야곱의 이 체험을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승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야곱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자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굴복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회심의 체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했고 그의 인간적인 죄를 회개하고 자만심을 꺾음으로써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간적인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에게 주어진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주목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단지 구원 얻는 믿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반드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너무 높여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영적인 지식들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과도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절대로 지적인 만족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한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말씀의 감격이 곧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기뻐하다가 약간의 어려움만 닥치면 그 말씀을 그냥 자신의 삶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가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곧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훨씬 복잡하고 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한동안 그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보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한때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지식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뭔가 알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가 자신의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한 자아가 꺾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표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체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밤새 하였던 실험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놀라운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그분을 더 알고 싶다. 나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면 나는 그 놀라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면의 강렬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와 같은 영적인 마음은 이 야곱만의 개인적인 믿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 안에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식의 증가, 우리에게 있었던 신비한 체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렬한 열정과 열망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변화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을 더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 이름을 알고 싶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지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도 결국 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내적인 갈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성도와의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이 성도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외적인 필요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정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렇게 완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에 보이는 삶에 대한 그 집착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며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전에는 내 현실의 삶이 중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사소한 것이 되고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실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의 영혼은 이제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한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에 행하신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직접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인 열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 현재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혹시 교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야곱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내 이름을 묻지만 너는 내 이름을 들어도 나를 다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능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질문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3장에 가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장차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묘다, 그의 이름이 기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 한글로 이 번역된 기묘라는 이 이름은 영어로 wonderful이나 secret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도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가 라반에게서 참 고생고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를 보살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니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무슨 의미 없는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놀랍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야곱이 알지 못했던 이 기묘하신 놀라우신 신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이 의미 없는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응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고 했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할 때 무슨 축복을 해 주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놀라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외에 덮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주고 가려주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에서 부니엘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여러분 매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면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놀라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만나 주신 분이 자기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야곱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가 받은 축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축복의 최고봉은 그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의 죄를 사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야곱이 경험한 축복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살아난 이 야곱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 에서와 싸웠고 라반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니엘 이후의 야곱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교만해서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혀 새로운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삶을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그는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후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환도뼈로 인하여서 절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며 불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절뚝거리는 모습은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흉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그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다리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야곱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힘은 이 싸움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절게 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쓸데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육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을 육신의 싸움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진정한 성도의 삶이며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환도뼈가 골절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과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 절뚝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